룻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오늘은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산다고 다 유명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명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나서 내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나를 기억해 줄 때 아, 참 인생 잘 살았구나, 반듯하게 사셨구나, 참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크게 느끼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셨구나, 본받을만 하구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한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이 땅에서 수치스럽게는 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만큼 참 귀한 이름으로 기록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을 이렇게 들춰보시면 아, 참 수치스럽구나. 참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못 살았구나. 아,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하나 여기 또 기록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군가요? 이름은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앉아서 기업무를 자가 지나갈 때 1순위의 기업무를 자를 부르는 보아스가 그를 아무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특별히 사사시대에 약탈꾼들이 많이 올라와서 뭐 모압족속, 암말렉족속, 암몬족속, 블레셋족속들 수도 없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뭐 칼 들고 창 들고 올라와서 뭐 빼앗을 거 다 뺏어가고 그래도 뭐는 부지해야 돼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지하려면 안전장소라고 뛰쳐 들어가야 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 성읍입니다. 성읍에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일들이 성읍 안에서 소문으로 다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보들이 성문을 지나 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성읍 속에 그 성문에는 항상 어른들이 앉아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중요한 것, 율법적인 문제, 송사의 문제가 생기면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많은 율법적인 문제들을 치리하고 다스렸던 자리가 성문의 자리입니다. 거기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 성문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마침 나타나나요? 기업무를 1순위자 오늘 아무여라고 기록된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라는 거죠. 일단 보아스가 지혜로운 거죠. 거기 가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앉힙니다. 그러면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황을 이야기해줘야 되죠. 오늘 6절까지 읽어보시니까 이 아무여라는 사람 엘리멜렉의 자손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면서 기업무를 1순위의 사람이면서도 엘리멜렉 가문이 지금 대가 끊어지고 그 가정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친족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사사시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청하고 백성들을 증인 삼아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이러고 아무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 내가 그 땅 내가 살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물으겠다. 그 기업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매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일인가요? 사실 아무여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있지만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 심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구절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멜렉 가문이 자기가 기업을 물어줘야 될 일순위자이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첫째 이 사람의 마음 상태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너무 실리적이잖아요. 기업 물으겠다고 이랬으면 사람이 말을 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흐르는 약속은 생명입니다. 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속과 언약 체결을 하게 하셨겠어요?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약속이라고요. 이렇게 아무여라는 사람 그냥 생각 없이 탁 뱉었는데 보아스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기업 물으는 건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하는 문제, 당신 재산 늘리라고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 아내,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인 그 모압 여자 룻을 당신이 취해서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잇는 사람을 당신이 만들어주고 그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규례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여라는 사람은 지금 대뜸 대답한 건 뭐만 생각했을까요? 자기 경제적 실리만 추구한 거예요. 자기 재산 늘어나는 거, 땅 늘어나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보아스가 생각 잘해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보아스 얼마나 멋져요.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덕망에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두루두루 살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 고엘법에 대해서 박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고엘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규례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로 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될 걸 제가 미리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다음 장면이 오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공개적으로 이걸 들춰내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나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무르기 고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요약하면 수치를 당하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여라는 사람이 이 수치를 생각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규례를 생각했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지금 상기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안 했다라는 거죠. 뭐가 더 컸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 손에 안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땅 재산 늘어나서 좋다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랬다가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아서 그 기업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도록, 그 이름으로 기업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금세 또 말을 바꿉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이게 금방 발 빼는 겁니다. 뭐 할 것 같으니까요. 자기에게 실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으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합니다. 그거에 놔주면 그 애가 그 가문을 가문에서 그 아이가 그 가문에서 엘리멜렉 가문에서 그 땅을 도로 가져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하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속내가 어때요? 너무 이거 흑심이잖아요. 흑심. 재산은 갖고 싶고 다시 돌려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3천여 년 전 사건이지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 시대상이에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 이득을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 관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신뢰가 되나 이득이 되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나 나를 위해서 뭐 한 표 던져주나 이런 관계로 사람을 사귀지 않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죠. 사람을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바라보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 그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죠. 아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민망하지 않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도 동참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내서요.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요. 오늘 보아스처럼 살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온통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취하고 자기 이익에 취하고 자기 재산 늘리는 데 막 목을 메고 이렇게 아무여처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막 속가보실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어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 어디 없겠는가. 이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정신을 구현해낼 사람 어디 없겠는가.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찾으시다가 이 암흑한 사사시대에 누구를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5장 7절로 9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준행해야죠.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수치를 주고 이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그렇게 끝나지 않죠. 온 성문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장로님들과 여인들이 이 룻을 향하여, 이 보아스의 행위를 향하여 어떠한 칭송을 올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다 그래서 나 알아줘요. 나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내 이름 좀 알아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나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착한 사람이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러다가 누가 그 사람을 유력한 자로 존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력한 사람으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자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이루었다, 야 여기 100배의 축복이구나,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장면, 이런 거에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요, 유다가 취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왜 거기 성경에 기록되고 왜 이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계대결혼 아세요? 계대결혼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이어서 그 계보가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윤리적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들이 그거 안 하려고 밖에다 설정했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한 가문, 한 생명이 살아나는 데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 고대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의 후손이었던 베레스와 같이 노아, 당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베레스처럼 그 가문을 이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선물을 허락해 주세요? 자식은 선물이죠. 시편에 보시면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 부모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그러시고, 자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선물은 누가 주셔야 돼요? 생명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한 가문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장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아, 13절, 14절,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여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소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뭐가 된다고요? 조부, 할아버지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대가 끊어졌던 가정, 생명의 역사가 멈추어져 버린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그 암흑에 휩쓸려 버린 것 같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과 보아스의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만남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후에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드릴까? 뭘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땅을 저희가 삽니다. 참 인색하고 자기 것을 내놓은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친족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가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암의 세월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이 있었으니 룻과 보아스를 보며 저희도 이렇게 빛나는 신앙인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잘 살아드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불러 맞이해 주실 때에 아버지 품에 고이 안기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